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이 예배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이 회중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찬양대 찬양을 들은 후에 아멘 하실 때에도 아, 그 참 은혜스럽게 잘 들었다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것보다 내 마음도 같이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을 하셔야 이 찬양과 우리의 회중의 감동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석이 좀 많이 비워서 마음이 허전합니다만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찬양대에 참여해서 찬양을 하신 분들은 가급적 빠지지 말고 항상 이 찬양대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 노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두 안식일에 걸쳐서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두 안식일 전에는 우리 자체 교회 96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또 지난 안식일에는 이 북아태지회, 이 동북아시아 지역 본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약 50여 명의 대표자들이 저희 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나라 수는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이제 대만, 홍콩, 또 몽고, 한국 이렇게 몇 나라 되지 않지만 거기에 각 나라에서 온 나라들은 한 10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난 안식일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안식일에 우리 교우님들께서 뭐 우리 거의 실상을 뭐 그대로 다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연출들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회장님께서 회의 석상에서 이 안식일 교회 방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면서 교인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그 모습도 엑셀런트였고 예배 전체 순서도 엑셀런트였고 식사도 아주 엑셀런트였고 안식일 오후에 여기 몇 곳 방문한 것도 아주 엑셀런트였다. 그래서 올 A를 맞았습니다. A플러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협력해 주시고 진심으로 그분들을 환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좀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 중국연합회장은 그 중국의 큰 교회 몇 교회 목사들을 대동해서 이 교회를 한번 견학을 오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지회 모든 그 부장들이 참 당신 교회 이거라고 앞으로 제가 이제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여타 몽골이나 여타 나라에 가서 일할 때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제 이름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물건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특별히 동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장명가이십니다. 이름을 짓는 분이십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빛에 이름을 주셨는데 빛이 주관하는 그 때를 낮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어두운 상태를 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밤이라 칭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뭍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여있는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름 짓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은 대단한 천재입니다.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지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한 마리 한 마리 지나갈 때마다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착착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짐승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도 범죄 이후에 아담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만인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이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무엇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물론 이 이름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힘 있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을 취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방금 성경에서 보신 대로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구원을 주는 이름. 몇 성경절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절을 꽤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빨리 찾는 분은 찾으시고 찾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은 분들은 기록을 하셔서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일이 성경을 다 같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알고 믿어야지요. 그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 자체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인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아는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의 모습과 함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려오면 그 사람의 이름과 동시에 그가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알면 그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물론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은 객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주관적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저를 보고 제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느낌이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교만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에게 참 겸손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뭐 어떻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느낌이 다 다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만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듣고 오는 느낌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의 생각,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흔히 모여 앉으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집어서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나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함께 떠오르지만 특별히 그 이름을 들을 때에 그 이름을 통해서 나온 어떤 능력, 힘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그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림에서 얼핏 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림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이게 서양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동양인입니다. 동양인. 어쨌든 그림은 부정확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만 깨닫게 되는가, 아니면 그분의 어떤 능력과 힘이 나에게 감지되어 오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정죄함, 즉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혹은 예수님의 이름은 알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에는 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인품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타고난 인간의 인격이나 본성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한 아무런 자질도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좀 전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른 성경절 두 절 넘어간 23절에 보면 그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나 다 같은 분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를 번역한 즉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다고 혼자 있을 때는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모여 있을 때 나도 거기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어떤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을 공부합니다. 하나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무소부재, 말이 좀 옛날 말이라 어렵습니다만 무소, 그런 곳은 없다. 부재, 안 계신 곳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는 말인데 이것은 모든 곳에 항상 동시에 계실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하늘로 가시면서 또 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중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끝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에 이러한 장소에 이러한 모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이상하게도 세상이 싫어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괜히 싫어하고 미워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유대 관원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아주 혼을 내고 말하기를 앞으로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쁜 것을 가르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국가에 방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 그랬습니까? 조금 넘겨서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금합니까? 이상스럽게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한 희생과 용서와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하나하나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 적절한 교훈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를 싫어합니다. 그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 싫어하는 것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정말 얼마나 고상한 분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얼마나 인간의 핵심에 중요한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싫어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까지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이것은 사탄의 영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증오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그를 죽인 것은 그들 스스로의 정신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친 도를 가르치러 다니면서 참혹한 고난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쁜 일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영생, 생명, 또 인간의 도덕적인 삶, 여러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많은 미움을 받고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고 전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도를 전하다가 잡혀가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극적으로 그가 살아나긴 했지만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하나 때문에 짐승의 가죽을 덮여 씌워가지고 다른 짐승 앞에 내놓으면은 그 짐승이 짐승인 줄 알고 잡아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죽임을 당하고.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무고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기독교 탄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재산을 사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적질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해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교회에 나가서 학생반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와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너 정말 신학을 가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게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대학 입학하는 동안에 그 부잣집에서 일푼 학비를 안 대주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탄의 영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영의 역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아까 40절에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이제 풀어줬습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실컷 두드려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맞고 욕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이제 내쫓았더니 사도들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그 제자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맞고, 그렇게 구박당하고,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그 정말 기진맥진한 몸으로 나와서 웃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런 고난을 받으니 복되도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으로 거짓으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해서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너희에게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혹시 사람들에게 공격은 당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많은 재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인이라고 말씀하신,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일 때문에 그야말로 변변한 직업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사회적으로 경쟁해서 일하면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고 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가르친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강렬한 동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땅에서는 너희가 비록 가난하고 없인 여김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일은 시련을 가져오기도 하고 고난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때로 철저한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고난에는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혹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 생계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을 요청할 때는 그 요청하는 내용이 그 사용된 이름의 주인공의 뜻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누군가의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을 요청할 때는 그 요청하는 내용이 그 사용된 이름의 주인공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두 말을 한번 잘 분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용한다, 이용해 먹는다. 사용한다는 말하고 이용해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국가의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한동안 대통령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뜯어내고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잡지, 제가 어느 잡지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혹시 누가 될까봐. 어느 잡지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대성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제 이름을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하는지 서론이 복잡하더니 싸이가 36대학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 지금 이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신임사원들의 경쟁이 시작되는데 이 시사전을 1년 정기 구독자를 많이 모집을 해야 점수가 올라가고 36대학교 이름도 빛낸다 그래요. 말을 참 잘해요 아주. 어느 여청년이에요. 그래서 그 1년을 좀 구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구독을 한 적이 있는데 바빠가지고 볼 시간도 없고 하니 못하겠다고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삼육대학에 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교회 부목사님하고 또 다른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도 사실인 줄 알고 그 구독을 신청을 했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만 뭐 기왕 그렇게 된 것도 싸울 수는 없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른 교회 사방에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서울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님도 구독을 했으니 목사님도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어디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서울중앙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또. 아,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 구독했냐? 그 여청년이 중앙교회 청년이냐?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이용해 먹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도 그런 사람 많이 찾아와요. 자기가 지방의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서울에 와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떨어졌다. 3만 원만 보태달라. 그런 사람도 액수도 커요. 그냥 지나가는 그 거린들은 뭐 천 원, 이천 원 주면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그 사람들은 제시하는 액수가 또 3만 원, 5만 원 그래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 사용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큰 피해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내 이름 하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까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서 적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큰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너희가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허물을 구하고 서로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의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어떤 분들은 이 귀절을 읽으면서 나는 의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기도에 힘이 없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인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의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하면 그 말이나 행동에 흠이 없고 늘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게 보시고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는가? 자신의 무력함,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무력감을 아주 철저하게 느끼고 그래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보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 현재는 부족하지만 자신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기를 희망하고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해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주셔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로 의인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의 행위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사람,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것은 너희가 인간적으로 욕심을 아무리 내도 그것이 충족되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살인하고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살인은 꼭 뭐 사람을 죽이는 것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봐야 그것으로 너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시기한다고 그 시기하는 사람만큼 너희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투고 싸우느냐? 그런 권고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열심히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기 욕심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고 그 구하는 내용이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뢸 때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다 버리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선천적으로 앉은뱅이 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앉은뱅이가 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돈 한 푼, 돈 몇 푼 받아서 그저 하루나 이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내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르게 사용될 때, 예수의 이름이 겸비한 의인들의 입을 통해서 사용될 때 놀라운 능력과 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분의 이름만 가지고도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의 상태와 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이 역사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직접 친히 말씀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해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분이 직접 친히 말씀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후에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최초로, 지금으로부터 최초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분이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잠자고 있는 성도의 무덤을 향하여 이제 일어나서 나오라고 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다가 잠들어 있던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 모두가 그분의 명령으로 무덤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 속에, 그분의 존재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언젠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금 집사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한 낭독문 읽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헌금하시겠습니다.